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할진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2차 여름 수양회가 이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형제자매가 참석을 하였고 또한 많은 새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둔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의 시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를 참석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방학이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하면 반드시 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내가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이 개학 이후의 삶도 사실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좀 약합니다. 혹은 영어가 약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학을 잘 보내면 놀랍게도 개학 이후에 삶이 즐겁습니다. 혹은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방학이 되면 숙제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이런 숙제를요, 미리 한 친구들은 개학이 돼도 어떻습니까? 빨리 개학이 돌아오길 바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친구들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숙제라는 걸 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7, 80년의 방학이 있습니다. 물론 7, 80년의 삶을 살 수 없는 친구도 있고 아니 더 그 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을 꼭 만나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들은 누굴 만나냐? 예,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인생의 숙제를 줬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런 숙제를 하는 우리가 지금 과정이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기에 모였는데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친구일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됐습니다. 나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중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중등부입니다. 네, 됐습니다. 나는 이번에 처음 말씀 들으신 분 있어요? 처음 말씀 듣고 지금 여기 왔다. 네, 없네요. 네, 됐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친구들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됐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사건과 인물은 사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인물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시작부터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끝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딱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배우냐? 예, 영생이라는 큰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귀를 기울입니까? 성적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시험 어디에서 나오냐고. 주관식이 많이 나오냐고, 객관식이 많이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막 받아 적죠. 왜 그러냐면 성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성적은요, 몇십 년 있으면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얻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온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왔을 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도 안 받고 확신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 아마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 듣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니죠. 아마 모두의 뒤편에 앉을 수도 있겠죠. 혹은 구원도 받았고 확신도 있는 친구들. 그렇겠죠? 그 친구들도 물론 여기에 안 왔을 겁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두 종류의 친구들이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친구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친구들, 하나님을 못 느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리고 또 구원도 안 받았고 확신도 흐물흐물합니다. 그러나 관심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친구들. 제가 보니까 이 친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참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 만약에 이곳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이 귀한 영생이라는 숙제를 확실히 알고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반드시 알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온데 오면 확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제가 주제를 받고 여러분들을 확신을 심겨주는 그런 말씀은 안 할 겁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는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 혹시 복음이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복음 말씀을 듣는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굿 뉴스라 그러죠.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복음이 뭡니까? 아는 친구 한번 손들어 봐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몰라요? 어? 아, 쑥스러우니까 그죠? 혹시 담대하게 복음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응? 뭘까요? 복음을 쉽게 설명하면 구원 얻을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하면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몰랐나 봅니다. 이 중에는요, 물론 복음을 안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네,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핵심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 복음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5년 중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이랬을 겁니다.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커튼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어떠죠? 밖이 조금씩 보이겠죠? 그러죠? 더 열면 어떨까요? 더 확실히 밖이 보일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밖이 보이면서 내부 안쪽도 보이겠죠? 즉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성경을 열면 열수록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아하 정말로 창조주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정말로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라는 것을 알 겁니다. 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에? 뭔 산? 소백산? 아, 큰일 났네. 뭐 어떤 산이에요? 아, 백두산. 백두산이라고 합시다. 한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산도 멀리 보면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같지 않아 보이죠? 자기 동네 산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떨까요? 그 웅대한 산의 모습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즉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봅시다. 이곳이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 평양을요,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엄청 많죠? 예, 이 교회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많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양남도 뭐라고? 도사경회. 여기 도사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평양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경회. 즉, 사는 연구할 사, 조사할 사, 경은요? 예, 이 성경경자입니다.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날짜가 몇이에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 몇 주입니까? 몇 주예요? 예, 2주 동안에. 참 대단하죠? 우리는 며칠 하죠? 며칠 합니까? 3박 4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 손자까지 이렇게 왔죠? 뿐만 아니라 쌀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쌀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몇 킬로요? 예, 200킬로를 걸어왔답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200km를 걸어왔을까요? 200km면 여러분 좀 생각이 안 되죠? 대전 이상의 거리입니다. 거기서 걸어온 겁니다. 사경회. 남자 성경 공부도 있었고 여자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는데 성경대로 주님은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온 건 다 압니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공의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다 해서 예수님 탄생한 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예,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이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분에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부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믿부다라는 말은 제가 어떤 친구한테 질문했더니 뭐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손을 들면서 그거요? 예쁘다요. 그럽니다. 물론 여기 그런 친구 없겠죠?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가운데 꼭 받아들여야 할 아주 귀한 말이랍니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타락한 죄인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가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한 마디는 참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피를 온몸을 다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으로 완성했다, 다 해결했다. 혹은 이 노예를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노예를 샀을 때 값을 지불하고 이 지불할 때 또 다 이뤘다라는 이 말을 씁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잖아요. 완성했을 때 다 이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분이 어떤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계약서. 무슨 계약서예요? 네, 전세 계약서네요. 계약금이 몇만 원이냐면 6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서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뭡니까? 뭡니까?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이 전세 계약서가 다 써져 있다 하더라도 도장이 찍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돌아가시면 계약서만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정죄한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너 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은 꼭 닫았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간 이후에 3일 후에 문을 꽁꽁 잠긴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냐면 네 죄값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왜?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이 손에 못자국이, 이 가슴에 창자국이 베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벌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11명의 제자들은 그 복음 때문에 죽었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까지 끊기지 않고 약 7천만 명이 죽음에 희생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내용입니다. 여기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아까 거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5장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 복음입니다. 이는 할 때 이거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사실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눈을 감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손을 막아요. 심지어는 귀까지 막더라고. 너무 비참하니까 볼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알아요? 도대체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고 뒷절에는 그리스도 앞절에는 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을 때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신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 형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들이죠? 그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확신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마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뭐예요? 네, 수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을 핥기만 합니다. 겉에서.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맛을 알 수 있어요? 아니죠. 맛을 알려면은 쪼개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됐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간절히 원할 때에는 정말로 체험적으로 아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알 뿐더러 주님도 날 아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고 지으신 찬송인 거죠. 이 내용 아시죠?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멸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안 거죠?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날 위해서 알았다. 나하고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고 켜졌습니다. 불을 끄면은 꺼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었던 거 되었기 때문에 스위치만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켜지는 것처럼 사실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올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도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심겨지고 능력과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인데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건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죄사함, 이 구원 얻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죠? 그것을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죄라고 했는데 내 죄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내 죄를 연관시키면 이게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거로 확정이 되냐면 부활하심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장이 꽉 찍혀진 겁니다. 이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뭐로? 성경대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여기 귀중한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알고 믿었느니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데 믿는다 할 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이 손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우리 다 배웠는데요. 이런 친구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빠, 엄마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전도 집회나 수양회를 참석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선생님이 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면 쉽게 믿어질 수가 있는데 못 믿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불이 났거든요. 이 불이 난 것을 촬영을 한 겁니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에? 뛰어내리면 이 사람 죽잖아요. 할아버지 죽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고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여기 볼까요? 뭐가 있어요? 에? 공기 매트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공기 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뛰어내릴 수 있었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죽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께 내 몸을 쉽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다. 내가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공기 매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뛰어내리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뒤에 있는 것처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믿었느니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에? 쉽게 믿어지죠? 믿어집니다. 이건 쉽게 믿어집니다. 왜 쉽게 믿어집니까? 에? 사실이잖아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낮이 되면 태양이 떴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다는 거 압니다. 왜요? 그렇게 알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변하지 않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태양이 낮이 되면 뜨는 것처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옷을 벗긴다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뱉고 손바닥을 가지고 친다고 칩시다. 창피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람인 나도 창피한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즉,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면 저절로 내가 의지만, 결단만 조금만 하면 쉽게 믿어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몰라요, 의외로. 여러분, 지금도 상담하고 있죠? 어떤 친구들한테 전도사님들이 보통 이런 질문 합니다. 야, 애들아, 복음이 뭐니? 구원이 뭐야? 그럼 몰라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닌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외로 모릅니다.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해봤고, 어? 스스로 고민하는 가운데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그랬죠. 대상을 알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냐면, 내가 왜 믿어야 되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여기 봅시다.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니까요. 아, 그런데 성령을, 즉 구원을 받고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리두릴 때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좀 전에도 제가 밑에 상담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의외로 참 놀라운 것은, 상담을 딱 하러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씁니다. 그러면요, 너 상담하러 왜 왔니? 선생님이 가라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엄마가 수양회 하기 전에 상담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니, 본인이 도대체 의지가 없습니다. 와가지고 딴전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뭔 상담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아이를 대부분 보면 어떤 일이 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상을 잘 모른다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이 대상, 즉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번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면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1번을 제대로 모르면 2번도 없고. 아셨죠? 아니, 뛰어내려야 되죠. 살려면. 아니, 살려면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내가 구하고 간절히 원하면, 즉 내가 어떠한 친구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너무나 내가 정말로 이 친구는 꼭 사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아이에게, 야, 너 나랑 친구 먼저 할래?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어떨까요? 그래, 같이 한번 친구 하자. 손 내미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있잖아요. 대상을 알고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앞에 다가서면 주님도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친구가 되겠다라는 증표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주어지는 것,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가 1번이 잘 되면 2번도 되고 2번이 되면 3번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 2번이 뭔가 삐뚤어지면은 3번이 없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에 놀라운 말씀 있죠.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또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근데 그 주님의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도 나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굳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구원받고 왜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을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구원은 진짜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증상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나는 친구가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래요. 야, 네 아버지가 너 사랑한대. 그럼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 사랑한대?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즉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모르고 또 교회당 오면은 교회당은 의무적으로 옵니다. 왜? 말씀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기도도 점점 하지 않던지 형식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상담을 해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또 죄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한 번에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뭐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상태는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을 합니다. 아, 구원받으면 이것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여기 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1절 21절이 없습니다. 전서 3장 21절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육신 때문에 이 죄의 본능,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도덕적 기준이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선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요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압니다. 즉, 내 마음의 선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황용선이라고 했죠. 황용선은 이제부터 미국 시민입니다. 법관이 땅, 땅, 땅 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가 갑자기 노련해집니까? 노련해져요? 영어 못한 내가 갑자기 영어로 막 말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육신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성욕을 누르는 그런 마음이 있고 혹은 성령님의 힘이 약할 때는 이 육신의 성욕이 이 성령의 성욕을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뜻입니다. 즉 이거죠. 내 마음에 성령, 즉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선입니다. 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왜 맺냐?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해놨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힘차게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교회는 사실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다닙니다. 시간 나면 가고 마치 유람선 다니는 것처럼 아시죠? 유람선 타봤어요? 그것처럼 교회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곳이 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육신의 소욕을 짓누르는 것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들어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 있나 봅니다. 죄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술에 즉 세상 죄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연결되는 힘의 통로가 있는데 이것이 막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바로 뒤쪽이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행하지 말라 했을까요?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마음에 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감각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 이 세상 것이 꽉 차면 우리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식이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마음도 강박해져서 말씀을 공급해도 이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먹고 또한 이 말씀이 공급받는 말씀,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집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친구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점점점 삶 가운데 체험해 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씀이 얼마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댕겼다가 오고. 그리고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리고 나서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믿음의 대상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거 호숫가입니다. 바람이 불고 이 호수가 이 바람 때문에 요동을 치니까 갑자기 이 호수에 비친 달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는 것처럼 참 이상한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또한 집안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점점점 멀리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능력을 공급받고 변화 살고 힘차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체험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런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없고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면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옮겨지냐면, 이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런 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졌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마음을 믿는 겁니다. 이 재미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원숭이의 산. 넓고 넓은 숲속에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숲에는 먹을 것도 많고 위험한 일도 없었죠. 원숭이들은 온종일 나무를 타고나며 맛있는 호두와 과일을 따먹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원숭이가 연못에 비친 달을 보고 외쳤어요.
큰일 났어요! 달이 연못에 떨어졌어요!
가장 나이 많은 원숭이도 연못가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빨리 당깁시다! 달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서둘러야 해요!
원숭이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어요.
긴 나무 가지고 달을 낚으면 되겠군요.
나이 많은 원숭이들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뭇가지로 그물을 만들어 건지는 것이 좋겠어요.
젊은 원숭이들이 말했죠. 마지막으로 제일 어린 원숭이들이 나섰어요.
우리 몸으로 사슬을 만들어 연못까지 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맨 끝에 매달린 원숭이가 달을 건져 하늘에 거는 거예요.
그거 좋구먼.
좋아, 좋아.
잠시 후 가장 힘센 원숭이가 튼튼한 나뭇가지에 달리고 순서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가장 원숭이가 맨 마지막으로 매달린 채 연못으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다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다리는 잡히지 않고 물결이 일면서 다리 깨지진 뭐예요? 가장 어린 원숭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어떡해요? 제가 실수로 다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저런 저런. 이제 조각난 다리는 어떻게 하나?
나이 많은 원숭이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다리를 다시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암컷 원숭이가 물었어요.
침으로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과일 즙으로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 웅성거리는 동안 물이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달은 다시 동그래지고 선명해졌어요.
달이 다시 붙었어요.
가장 어린 원숭이가 다시 달을 건지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풍덩풍덩 원숭이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숭이들은 겨우겨우 연못가로 헤엄쳐 나왔어요. 모두들 흠뻑 젖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추운데 다른 얼마나 춥겠어.
물에 젖은 원숭이들은 다시 높은 나뭇가지로 올라갔어요. 그때였어요. 한 원숭이가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저기를 봐요. 달이 다시 하늘로 돌아갔어요.
원숭이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놀랍게도 동그란 달은 하늘 한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나 보구나.
가장 나이 많은 원숭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원숭이들은 물에 비친 달은 달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달을 보니 무척 기뻤어요.
잘 보네요. 유치원들이, 유치부 아이들 알죠? 이 톤을 보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을 지금 캡처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근간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달이 하늘에 있습니까? 호수가에 있습니까? 왜? 당연히 하늘에 있죠. 달에 있는, 하늘에 있는 달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호수가에 있는 그 달, 비친 달이죠. 그 달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수시로 변화가 되는데 그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을 믿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로 가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이제는 선생님 말 혹은 부모님 말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면 전도사님이 그때 구원 받았다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시세요? 전도사님이 구원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딱 보면 너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한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 다르고, 또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부모님이 기다가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네? 여기 마태복음 여기 봅니다. 4장. 먼저 4장 3절을 보기 전에 제가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위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례받는 주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냐면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웃긴 얘기였죠.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만일 이프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3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마귀는 성사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말씀으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귀가 건드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마귀가 성사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을 믿는 겁니다. 오, 이거 맞나? 그러다가 수양에 올 때는 상담받으면 긴 것 같고 다시 돌아가면 또 아닙니다. 왜? 평상시에 말씀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산다는 건 뭐냐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진행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자기 행위를 봅니다.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행위가 즉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런데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공로 몇 퍼센트? 100%예요. 나는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내 행위를 보고 그 행위 때문에, 아니 보니까 이 구원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생활이 변화되는 건데 내 생활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세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은 구원받고 확신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가 있죠. 구원을 안 받고 확신이 없는 친구. 그런 친구도 또 있을 겁니다. 구원도 안 받았고 확신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못 느낍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분이지 전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간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늦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찍 왔다 와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웃기고 지랄하네. 이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누굴 판단하냐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합니다. 즉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은 보지도 못하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얘기하는 간증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자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됐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한테 강조하는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피차 상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곰곰하게 따져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게만 느껴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도 아무리 큰 산도 멀리 있으면 가짜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하는 보험처럼 생각을 해요. 알았어요? 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들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자니 찝찝합니다. 왜? 세상 가운데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보험 정도로만 이 하나님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을 다닙니다. 왜요?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고 수양에 참석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알턱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죠. 자신들이 따져본 겁니다. 살펴본 겁니다. 스스로.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구세군 아세요? 딸랑딸랑 그 크리스마스 하면 딸랑딸랑 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구세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 없는 용서, 혹은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회개 없는 용서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도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인식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사형수입니다. 무슨 사형수? 지옥 가는 사형수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사형수인데 아니 이것을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상이 여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데. 잠언 28장 5절 13절입니다. 28장 28장 13절 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서론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형통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자기가 영적 사형수고 즉 지옥을 간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셨습니까? 이 지옥 얘기하신, 이 지옥을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이 지옥 얘기한 것을 성경에서 쉬었나 봐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냐? 70번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뭐냐? 이 지옥 얘기입니다. 그분이 왜 지옥 얘기를 했을까요?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희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사형수인데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을 안 합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신상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어떤 친구는 상담해보면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친구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얘기만 나오면 짜증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죄를 자복하고 먼저 자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이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뉘우친다고 한다면 쉬운 말로 회자라 이거 회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회는 뉘우치회, 이 개는 고칠 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면 그것이 뉘우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십자가에다 버려야 되죠.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죠.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먼저 7장을 봅니다.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기 보십시오. 이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뉘우쳤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스테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테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죽였죠. 여기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네, 같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여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또 찔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고치려고 마음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봅시다. 이 열차는 대전으로 가는 건데 부산표로 이 열차에 타시면 어떡합니까? 내리세요. 또? 오늘 잘못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지? 이 열차는 대전행이라고요. 이 검표관이 그러는 겁니다. 뭐예요? 당신이 열차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아니, 제대로 간 기차를 다시 타야죠.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냐면, 회개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뉘우치고, 또한, 내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알면 어떻습니까? 이제, 옳은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예수님이라는 기차를 내가 올라타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니까 사실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한 시간 지금 약 100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받았어도 확신이 없는 경우는 신앙생활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지 않고 확신이 없는 친구는 스스로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 얘기하면 자기는 죄인인 것 같은데 심상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 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는 표징으로 너 내 친구야 라는 표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저녁에 복음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만약에 구원 안 받은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정말 이런 걸 생각 안 해봤다. 그러면 상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의외로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상담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대로 한 달만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잖아요. 변화가 됩니다. 실제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한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마칠 때까지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동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친구들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